오늘 내가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 조금 긴데 오늘은 두 절씩 끊어서 나눠서 읽겠습니다. 두 절씩.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지어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진거기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두고
또 물투명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달고 또 틀 위에 포장을 치고 틀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위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모든 것과 그 자신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모든 것과 그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온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제사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에 양화를 세우고 우리의 벽을 덮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은총판을 괴수에 놓고 새를 괴에 메고 속죄소를 괴에 위에 두고
또 그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괴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곳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사상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곳 성막 안쪽에 등잔대들과 상상과 나사라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향단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들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술을 하시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고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흘러들게 이스라엘이 그 모든 생태하는 길에 아론과 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신 위로와 또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1절로 우리 3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40장을 이르러서 그동안의 출애굽기를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2일 첫 주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오늘 이제 26년 5월 셋째 주에 마치게 되므로 거의 2년 가까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이 여정을 건넌다는 것이 무엇인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다. 뭐라고요?
구원의
이야기다. 근데 이 구원의 이야기가 딱 두 단어로 함축시켜서 말하셨다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가 두 가지 단어로 함축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의 주제는 첫째가 구속이고 둘째가 언약입니다. 첫째가 구속, redemption, 언약, covenant.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구속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구속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들을 보여주는데 그 헤세드로 표현할 수 있고 언약은 그 약속을 뜻하는 베리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까지 했는데 최소한 이 히브리 단어 두 개는 알아야겠죠? 하나는 헤세드, 또 하나는 베리트, 베리트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두 단어로 정리하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헤세드와 베리트다. 아, 구속과 언약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율법을 주신 내용들이 거기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 대한 계시도 일러줬고 제사장의 자격과 의복에 대한 계시도 일러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그 어떻게 이미 일러준 거를 또 다시 한번 완성되는 절차를 보여준 걸 다뤘습니다. 그리고 35장에 40장까지는 모세가 받은 계시대로 이제 성막을 이제 건립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5장에서 39장까지는 누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돼서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제작하는 내용이고 오늘 40장은 그 제작된 성물을 어떻게 다 이제 세워서 실제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딱 선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40장에 들어서 만들어 놓은 성물의 기물들을 이제 건립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성막이 완전히 세워지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3절까지 먼저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드디어 뭐요? 성막이 세워지다. 그래서 날짜가 두 번이나 거의 기록되어 있는데 40장 1절 2절 말씀에도 2절에도 너는 정월 초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해놓고 17절에도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년차 되는 1월 1일에 뭘 세웠다? 성막을 완공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월의 기준을 출애굽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출애굽 12장 2절에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 달이 어떤 달이냐면 유월절을 계기로 시작하는 달이죠. 그래서 애굽에 임한 아홉 가지 재앙으로 굴복을 지났던 바로는 이 열 번째 재앙, 뭐죠? 장자의 죽음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가라 얼른 가라 가서 광야에서 네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예배하라고 보냅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는 그날 밤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을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그때 이제 풀어주죠. 출애굽기 12장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있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첫째 달이 되는 정월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이 날을 니산월이라고 하죠. 니산월. 그리고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시작한 이후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소요된 시간이 걸렸을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어디에 이를 때까지 시내 광야에 이를 때까지가 얼마 걸렸다고요? 3개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라암셋 발행에서 숲곳을 거치고 거기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친 다음에 홍해 앞 비아이로 돼서 갈라진 홍해에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가 거기에 수장되죠. 그 이후에 수르 강야를 지나고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써서 물을 못 마시는데 거기에 나무가지를 던져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죠. 그리고 심경하에서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비딤에 가서 반석의 생수로 해갈을 합니다.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시내산에 도달한 것이 몇 개월 됐다고요? 3개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하면서 4개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첫째가 수르광야, 두 번째가 신광야, 셋째가 시내광야, 네 번째가 바란광야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 40주야를 두 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죠. 그게 모세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의 모든 기구를 제작한 다음 정월이 되었을 때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그때부터 그날로 뭐예요?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시내산에 이제 옮겨갑니다. 근데 그 발행하기 전까지 뭘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발행하기 전까지가 얼마 걸렸냐면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2년 2월 22일에 구름이 증검하게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거기서 제사를 하고 정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2월 20일 날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50일의 공백이 있죠. 2월 20일까지니까 30일 한 달하고 2월 20일 한 달 20일 그러니까 50일의 공백이 생기는데 바로 이때 모세를 불러서 성막에서 드릴 제사에 대한 계시를 해준 것이 레위기예요. 이제 이때 뭐가 쓰여진 거예요? 레위기가 쓰여진 거죠. 그래서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서 제사 종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모세는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고 제사장들을 훈련시키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50일 이후에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크게 두 개로 딱 자르면은 1장부터 10장 11절까지 거기 머무는 동안 그 다음에 발행하는 거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세워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잘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가 성막을 세우라는 지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모세가 하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우는 순서에 맞춰서 세우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을 먼저 세우고 어느 것을 나중에 세워야 할지를 지시해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그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3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들여놓고 증거기 들여놓고 그리고 휘장을 괴를 가리고 그리고 상을 놓고 거기다가 떡상 놓고 등잔대 놓고 금향단 놓고 그죠? 또 휘장 가리고 그렇게 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뜰 용에서 번제단과 물듬벙이 나오고 마지막 뜰주에 포장을 치고 문을 다는 것. 그러고 나서 9절부터는 관유를 발라서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이 거기 11절까지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또 과미를 취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관유는 어노인팅 오일이죠. 기름 부어서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기름이나 그냥 기름 바르다 기름 바르면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모세에게 관유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만들라고 계시해 줬어요. 그래서 30장 20절 25절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가라서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여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대로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라 될지라. 그래서 이렇게 관유를 만들으라고 만드는 법을 일러준 겁니다. 이 관유는 계피향이 많이 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을 육개는 시나몬 계피를 의미하죠. 거기다 뭘 넣으니까 창포를 넣어요. 근데 창포는 산에서 나는 블랙베리 또 레즈베리 같은 그런 열매를 기름을 짜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피기름 베리기름 올리브 섞어서 만든 것이 뭐다? 그것이 관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관유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대상 더 이상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아, 그거 냄새도 좋은데 나도 만들어볼까 해서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해놓은 겁니다. 그 예가 벨셀살이 나라를 취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과 제기들을 다 갖고 와서 술에 취해서 아 그거로도 마셔볼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로 마시고 술 취한 그날 밤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쓰죠. 매네매네 되게 우발하신 너는 오늘로 끝이고 내가 너를 다뤄보니까 기준 미달이고 너네 나라는 밤으로 쪼개질 거야. 그걸 계시해서 써줬어요. 그러고 나서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개인이 사사로 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관유는 예표이고 성령은 실제이다. 그래서 관유는 뭘 예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실 이 성령님을 예표해 주는 것이고 이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뭐가 됐다?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관유가 아닌 뭘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다. 그래서 실체로 성령이 우리의 임함을 통해서 기름 받은 존재인데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 안에 임했다는 거 아니면 임했다는 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누구?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관유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것은 예표일 뿐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 주라 시인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기름 부음 되고 내주하심이 돼서 우리 속에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이걸 두고서 신비의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기름 부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과 사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이미 구세주를 신하고 인정할 때 성령에 뭐가 있다? 기름 부음과 내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영적 신령한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야. 뭐가 먼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할 때 얻어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이 먼저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사로운 개인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죠. 사업도 직장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의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건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이 12절부터 거기 15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16절은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어떻게 순종했는지 상세히 기록한 것은 17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고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16절, 21절, 23절 다음에 반복이에요. 그것이 7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뭘 했어요? 33절 보니까 성막 역사를 마쳤다라고 보였어요. 모세가 역사를 마쳤다. 그러나니까 34절에 어떤 것이 임했어요?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해요? 충만했다. 그래서 이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소위 쉐키나라고 부르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이 34절, 35절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인터넷에서 뜬 그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성막이 있고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임했던 그림을 제가 찾아서 붙여놨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보시죠.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눈치가 없어. 밤인데 돌려주지. 밤에는 저렇게 불기둥이 쭉 가서 그 광의 기온 차이가 많아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햇살을 가리우고 또 추운 곳을 이렇게 막아줘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 때 그 진 대형 우리가 다 살폈죠.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진 옆에 있는 걸 보게 되고 각 아론의 그 아들들이 한 진에 셋씩, 그죠? 셋씩에서 넷, 열두 지파인데, 세 지파에 하나씩, 그 진 앞에 서서 그 자리를 잡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쉐키나, 라고 부르는데 그 구름이 임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거기 33절 35절에 그 후에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기록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역동적이고 지속적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찼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현재적으로 역동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영광이 성막을 채우고 있다 그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 구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 현현이다. 그래서 그 visible manifestation invisible God.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이 눈으로 드러났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그런 편재성을 갖고 계시지만 영광의 구름이 임한 곳에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지어서 내가 거기서 임재하고 내가 거기서 가르치고 말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마라, 엘립을 지날 때도 늘 함께 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본 자예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친히 대면에 알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에서 몇 차례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바위로 감춰놓고 내 뒤만 볼 것이다 하면서 뒤를 보여주죠. 근데 지금 이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이때 모세의 반응은 뭡니까? 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인데 그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3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는 이 현상은 모세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나 특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냥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에 썼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결코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경박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비대고 하시는 그분인데 다시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결코 참된 신앙이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난히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특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새 제자만 데리고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서 새 제자들은 변형되사 그 얼굴이 어떻게 빛나요? 해같이 빛나며 또 옷이 빛과 같이 이어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빛나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고 이 상징하는 성막의 완성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리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저들은 호련히 이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덮는 것과 구름 속에 나는 음성이 또 있죠. 바로 이 구름이 쉐키나 성막을 덮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성막에서 일어난 일이 성막의 완성이신 어디에서 주님의 몸에서 일하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모세와 그의 복생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고 하나님의 거기 임재에 계시다는 시각적인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내용은 결국 한마디로 뚝 던져버리면은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이 만든 성막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광경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누구의 얘기예요?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 가지 표적을 통해서 다시금 그 마음을 깨트리고 구원해내고 또 홍해를 건너서 그죠?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는 구원과 언약의 약속이죠. 표면적으로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모세 이야기 아니고 결국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십시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드렸는데 애굽에서 나오던 날 죽임당한 유월절 사건은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은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을 때 친히 길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고린도서 10장 2절에 그것이 뭐라고요? 신내임을 일러주고 있죠. 그들이 먹은 만나는 바로 하늘에 내려온 참떡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들이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뭐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노제다는 구약에 뭐라고?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제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물든 병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진설병은 우리 일상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는 그리스도, 금등대는 우리의 생명이고 빛 되신 그리스도, 금양단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속죄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누구 얘기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단지 아직은 그 계시가 희미해서 상징과 모형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만을 위한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이 출애굽기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장막, 그죠? 그것이 보여진 대로 땅에 보여진 것이 성막이고 다시 이제 성막의 완성대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다 만든 이룬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갈라사대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뭘 이루어요? 모세는 성막을 이뤘지만 예수께서는 구원의 사건을 자신의 내어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이룬 자는 모세이고 구원을 다 이룬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강해를 잘 집필한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학자인데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75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고 참 난리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의 삼정지, 그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으로서의 제사장을 다 갖춘 자죠. 그렇지만 모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쉐키나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광채로 빛나던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설명한 대로 모양이 아니라 뭐요? 실체 안에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온 거예요? 실체가 오신 거예요. 실체. 그래서 오늘로 출애굽기 마치는데 다음 주부터 어떤 설교할까 하다가 본문을 골랐어요. 요한복음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부분,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쉽게 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과 되고 책이 되지만 실제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광을 보니 그런 말이 비록 인간의 몸으로 주님은 신성의 모든 영광을 가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충만한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있느니라. 우리도 말씀을 잘 분별하고 눈이 띄어지면은 주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로 이러한 관찰력과 이러한 통찰이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분별하고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성경이 모두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알려주겠습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신할 때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광과 진리, 은혜가 충만하시더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이튿날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성도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팔레스틴 전역 속에서 사도들이 살다가 또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형을 당한 인간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고백이 도마가 고백하죠. 나는 뭐 내 눈에 보기 전에 내가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 하지만 정작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만져보지도 않고 주님의 보혈은 주었지만 만져보지도 않고 또 의심이 있었지만은 보는 즉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거죠. 아,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과 구속과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그런 이야기지만 결국은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자, 36절로 38절 말씀 보면 이제 그럼 그것을 끝이냐? 아니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교회의 목사, 구약의 교회의 이야기가 광야교회 이야기라면은 신약교회에서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속되는 이야기다. 자,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작일 뿐입니다. 그 시작은 영광스러웠어요. 비록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평과 원망을 사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많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들어서 10장에 들어서 이제 그들이 바란 광야로 이제 출발하죠. 자, 36절 48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덮었던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떠오르면서 체비를 갖추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기 보여주죠. 그래서 36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그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어떻게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짐을 챙겨서 다시 한번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비록 아침이 되고 그대의 생각이 오래 머무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분만이 아니고 함께 어떻게 해요?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갈 때 됐는데 이제 안 가나? 모세 양반 우리 갑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 자리에 있고 싶다고 더 있다 합시다가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훈련하는 겁니다.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다시 움직여. 그러면 왜 빨리 움직여가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래서 오늘 선데이스쿨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죠. 심판주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다? 주권자이 되신다. 우리 본성이 뭐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행이 힘든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지가 먼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대로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그분 안에 계획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어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삶들은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놀랍게도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으로 보였지만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솟아있음을 이스라엘 온 민족이 38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의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여정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각적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광야교회 구약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신약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인간의 지시를 받지 않고 교회의 뛰어난 인간의 탁월한 지혜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충만케 하신 세상의 유일한 그런 구속함 받은 공동체죠. 이제는 구름이 아니라 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는 본질상 본성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교회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고 두려워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경외감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된 회심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 나타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뭔지도 모르고 대다수가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보고 계시는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삶을 처음부터 임재와 동행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큐티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 시작이 임마누엘. 그리고 끝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시작과 끝을 보여주면서 그 중간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처음부터 임재와 동행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없는 난관을 겪지만 결국엔 어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철로역정 이야기예요. 존 버니언은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불의의 명제가 남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핵심의 결론은 거예요. 고난과 유혹이 가득한 영적 순례길에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마침내 어디에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한국 갈 기회가 있다면은 지구촌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그 경기도 쪽에 철로역정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파크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뷰티풀 하우스라고.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하나하나 걸음걸이마다 이 철로역정에 만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이렇게 투하면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런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영적 실천적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동행이죠. 순례자가 마주하는 절망의 수렁, 십자가, 사망의 골짜기든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끝까지 어떻게 동행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또 그 과정 속에서의 시험은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순례의 길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함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약교회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 지속될 텐데 그 가운데 얻어지는 고난의 여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정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굳건히 단단하게 하는 그런 여정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리고 동역자와 말씀의 중요성을 거기 철로역정 속에서 보여주는데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 거기 소망과 신실 등이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는 것들 여정에서 볼 수 있죠. 세상 끝의 상식과 안식, 좁은 길을 인내하며 통과한 끝에는 죄와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순례자는 마침내 어디에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다는 승리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이 36, 31, 38절 이 세 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 이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면서 매 예배마다 우리 예배가 승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과 그 모든 부품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어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소립하고 그것을 설립해서 2년차 되는 1월 2일에 그것을 드렸어요. 순종이 귀하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것을 9번 거듭납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순종의 사건이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행 중에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길을 떠나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이에 대한 말씀이 7번 거듭돼요. 그래서 이런 중복의 문턴은 기록된 사건의 아주 귀중하고 중요성을 일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순종이 귀하다는 겁니다. 뭐보다 귀하다? 사무엘이 말한 제사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